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함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보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은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립반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네, 저희들이 사사기를 며칠 전부터 새롭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로 쭉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통하여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고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가는 그 과정이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사기의 첫 부분에 계속 연결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이 원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기보다는 정복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차지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들은 먼저 싸워서 차지해야 할 그 베델에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 스파이는 베델을 정탐하러 갔다가 그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에게 나중에 내가 너희 가족을 살려줄 테니까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 성의 입구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성 입구를 확인한 후에 결국 그 베델 지역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성읍을 차지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과를 높이면서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찜찜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25절과 26절에 나왔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한 가족이 겨우 목숨을 구원받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들이 잘 살았더라 하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이 노임을 받고 그렇게 완전히 진멸됐어야 할 그 가나안의 문화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다른 곳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가나안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펼쳐나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아쉬운 정복, 불완전한 해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다른 지파의 상황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7절에는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어느 지역을 몰아내지 못했는가를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과 함께 섞여져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에 므낫세 지파가 결국 힘이 세져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종처럼 부리기는 했지만 결국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29절에 에브라임 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이 함께 그들과 섞여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이후에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와 단 지파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오늘 계속해서 각 절마다 쫓아내지 못했고라는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냥 그들이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몰아내지 못한 그 작은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한 시대인 이 사사기의 비극이 이스라엘 가운데 몰아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장은 사사기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이 서론 부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웠어야 했는데 그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정답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혼란이 왜 왔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사사기 1장에서 이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그 사탄의 문화, 죄의 영향력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비극이 이스라엘 가운데 몰아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읽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사람 몰아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왜 죄 없는 아이들, 그 모든 가축들까지 진멸하라고 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좋아하시고 잔인한 신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뭐 시험에 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상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즉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너희의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면서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가나안 땅에 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상과 하나님을 모독한 그 가나안의 문화가 완전히 침멸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히 일어나지 못한 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와 섞여 사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그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혼란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종처럼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나를 집어삼키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볼 수 있습니다. 물질도 쾌락도 우리가 안정을 숭배하는 것도 성공의 유혹도 처음에는 우리가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까이 두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는 무서운 영향력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왜 그런 어둡고 혼란의 시대가 왔는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에 또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시대 성의 경계가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고 그저 사람들은 정답이 없는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죄의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남겨졌지만 성도와 교회가 주는 강력한 성령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여전히 보듬고 살아가면서 성도이나 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대가 또한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주시도록 우리 초대교회와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성령의 영향력, 말씀의 거룩함과 깨끗함들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동시에 우리가 시편 1편의 고백을 이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길 원하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나와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곱씹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 주 앞에 되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초대교회에 이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움과 혼란이 오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감추어두고 또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겨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 아침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버타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로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초대교회가 다음 세대를 또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어 살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산업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선교적인 삶, 예배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